우리 사마리아 땅에서 일어난 복음의 진보의 역사를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면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빌립 집사님에 의해서 일어난 표적과 기적을 보면서 크게 놀라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 마술사 시몬도 악기에 의해서 쓰임받아서 악기의 능력으로 마술을 행하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 마술사 시몬이 빌립 집사님의 표적과 이적을 보고 오히려 놀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악신에 쓰여서 마술을 부리던 시몬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바로 지금 우리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마술사 시몬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악기에 쓰인 사람도 놀라운 이적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기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또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든지 사탄과 마귀의 권세를 짓누를 수 있다는 겁니다. 압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사마리아 땅은 부정한 땅입니다. 귀신들에 의해서, 귀신들을 그 영어로 보면 unclean spiri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어제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다 이 표현을 영어로는 예, excellent spirit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더러운 영혼을 가진 사람을 귀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excellent spirit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은 이 더러운 영에 쓰인 사람들로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부정한 땅이었죠.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흑암의 땅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 그 사탄의 권세를 압도하는 능력이 그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의 역사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요. 우리의 인생을 공격해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탄의 능력과 이적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움츠러들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사탄과 맞서 싸우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우리는 그 사탄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죠.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8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하지 않습니까? 1대 850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갈멜산 영적 전투에서 한 사람이었던 엘리야가 승리를 합니다. 그 승리는 엘리야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죠. 하나님과 거짓 사탄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압도하게 승리의 그 계가를 부를 수 있도록 역사를 해주신 겁니다. 단 한 사람도 한 사람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인생이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어떠한 영적인 공격 앞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얼마든지 그것에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의 환경을 옥죄어오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닥칩니까?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에서 우리가 절대 스스로 무너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 역경을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얼마든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저는 한 사람의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림 받은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러분, 그 흑암의 땅, 무지의 땅, 부정한 땅, 사마리아 땅 안으로 지금 빌립 집사님 혼자 홀로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외롭고 또 치열한 전투의 싸움이었겠습니까? 아마 빌립 집사님 안에도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 집사님께서 복음의 그 능력을 가지고 그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서 그 어둠의 땅을 복음의 영광의 빛으로 비춰내는 겁니다. 단 한 사람의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힘과 된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그 무지의 땅을 밝혀내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의 이 사역도 동일한 영적인 원리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많은 성도들이 이 교회에 모이죠. 우리 동부사랑의 교회도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림 받은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 정말 영적 최전방에서 사탄과 싸워야 될 그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새벽 이 제단에서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이 마음을 모아주시는 이 영적인 최전방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이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영적인 군사를 넘어서 사령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전쟁의 전방에서 그 앞에 치고 나가는 사령관들,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그런가 하면 우리 14절부터 우리 1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자, 여기에 보면 이건 일반적인 구원과 회심의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과는 상반되어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 보통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게 돼 있어요.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게 됩니다. 그게 일반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사도들의 복음 선포를 통하여서 3천명, 5천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하죠. 그 영접하는 동시에 성령이 내주하게 되시고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구원의 역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 땅에서는 지금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아요. 사마리아 땅 가운데 복음이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내려가서 그들에게 안수를 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돼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과 성령을 받는 사건이 구분되어 분리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어떤 신학자들은 그래서 어떻게 이 현상을 이해를 하냐면, 해석을 하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거짓 회심이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두 사도가 와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할 때 진짜 회심, 진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은 올바른 해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 땅에서 빌립 집사님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었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소위 오순절 계통에 있는 교회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세컨 블레싱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분들은 두 번의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내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또 다른 한 번의 성령의 강림 사건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믿어요. 그걸 그래서 세컨 블레싱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두 번의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어쩌면 그런데 이것도 신학적으로는 사실은 강력하게 서포팅을 받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원래 우리는 구원받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땅에는 초대교회에 일어난 아주 특수한 상황 가운데 일어난 현상이었어요. 자,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과는 대척점에 있는 땅이었죠. 도저히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섞일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인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런 두 사람들 아닙니까? 그룹들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이었던 사도들을 그 땅에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의 역사를 이뤄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안수를 통하여서 성령의 강림 사건을 경험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너희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아주 특별한 상황이었다고 복음주의에 있는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게 바로 저는 올바른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자, 맞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성령은 내주하게 되시고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십니다. 구원사건과 성령의 세례사건은 함께 가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보편적인 우리가 믿는 구원론의 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교리 이상의 분이세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재단하고 모든 현상들을 해석해내면 안 됩니다. 특수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교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를 체계화한 이 교리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교리 위에 계신 분이에요. 얼마든지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 이상의 역사들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때 공부했던 학교가 굉장히 보수적인 학교입니다. 보수적인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지금도 뭘 가르치냐면 방언은 더 이상 은사로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예언과 치유하는 그러한 은사도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가르쳐요. 중지되었다. 이게 대부분의 미국에 있는 보수적인 학교에서의 가르치는 신학적인 교리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틀로 사회계 현장에 와서 우리가 사회계 현장을 이해하면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막 일어나요. 특별히 선교지에서는 지금도 방언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은사로 예언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복음의 문을 여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고 있는 따르고 있는 교리 이상의 일들을 마구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교리적인 틀로 그것들을 해석하면 안 되죠. 그 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땅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들이 그래도 하나님 신실한 사람들이 이 성경을 연구해서 우리에게 준 너무나도 귀한 교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리를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지만 교조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또 다른 누군가를 배타적으로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리는 우리가 믿는 신앙의 근간이고 기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교리 이상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인정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18, 19절로 우리 넘어가 볼까요? 우리 18, 19절 두 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자, 여기 보면 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빌립 집사님 이후에 이제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오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이제 요한이 오게 되는데 이들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시몬이 사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이 돈을 받고 나에게도 그 권능을 좀 팔라라는 거죠. 내가 이 좀 권능을 가지고 나도 이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막 내리게 하는 이 능력을 내가 좀 갖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 시몬의 이 잘못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 은사를 돈으로 매수하려고 하는 너무나도 약한 모습을 보게 돼요. 시몬이 우리 앞에 보면 빌립 집사님을 따르더라, 또 예수님을 믿었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시몬은 정작 진짜 하나님을 받아들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이후에도 보면 그 마음이 악독이 가득했고요. 또 나중에 보겠지만 시몬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물과 능력과 은사를 돈으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시몬이라는 마술사는 또 다른 경제적 이문을 남기려고 했던 거죠. 그 능력을 베풀어서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여러분 우리 예전에 기억나십니까? 빌립보의 빌립보라는 도시에 바울이 갔을 때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그 이문을 챙겨 경제적 이문을 챙기고 있었던 주인 우리가 봤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그 여종을 고쳐줬더니 오히려 바울을 고발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시몬도 이 악기의 능력을 가지고 지금 경제적 이문을 챙기고 있었고 또 이 성령의 역사마저도 자신의 경제적인 배를 채우는데 사용하려고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를 주세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사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은사는 성령의 선물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참 달란트들이 많이 계세요. 은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도 귀한 선물이죠. 여러분 그 선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이 교회를 위해서 주신 너무나도 중요한 고유한 선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저 같은 목회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가 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교회와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동부 사랑의 교회 모든 권속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늘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헌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